신명기 역사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서를 지나 사무엘서에 왔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한 사람이 열정과 광기로 무너지더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무너지는 자가 있고 세움을 받는 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서,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책 이름은 사무엘서. 그럼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왜 사무엘 상하로 나누어 있습니까? 사무엘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고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요? 사실 사울과 다윗이란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교훈을 얻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죠.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들의 운명은 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들 리더의 포부, 열망, 감정을 인물의 장단점과 함께 리얼하게 그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개입을 삼가고 무대 뒤에 계십니다.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저들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감독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주로 이야기입니다. 인물과 스토리를 엮어 책의 메인 아이디어를 독자들과 소통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한 사람의 장단점을 찾아내는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적 역사라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읽어야 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의 개인 열정 혹은 영웅담을 보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먼 후손 바벨론 포로들의 시점에서 멸망한 다윗 왕조의 출발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려는 책입니다. 고로 국가적, 민족적 운명에 관한 책입니다. 또 크리스찬 신약의 조명을 받아 사무엘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설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 대신 사울 스토리를 먼저 다루어서 죄송합니다. 사무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배치가 기묘합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이 있고 나중에 태어나는 사무엘 집안이 있는데 이 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교차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 8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아버지 한나와 엘가나 부부가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로 여행을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만나고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1장입니다. 2장에 들었으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의 두 아들이 나쁜 행실을 저지른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실로에 머물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의 두 아들들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가 돼요. 사무엘 이야기 나왔다가 엘리 아들 이야기 나왔다. 그래서 엘리의 집에 내리는 저주가 나오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엘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기이합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에게 곤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 1장 28절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고요? 오늘 본문 1장 27절 28절을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손잡고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바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키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자, 구별된 자가 나실인입니다. 술을 마실 수 없죠. 사사기에서는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비교가 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의 제단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제사장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으로 셋을 받을 자격이 없을 만치 무능했습니다.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엘리 가문이 백성들에게 실망입니다. 왕을 구하는 빌미가 되고 소재가 되죠. 다른 사람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사사가 다 처리해봤자 더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엘리 가문처럼 제사장 시스템도 잘 안 되네요. 왕을 세워주세요. 5장에 들었으면 블레셋의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죠.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다곤 신당에 드립니다. 다곤 우상이 이틀 연속 앞으로 엎어졌어요. 두 번째 날에는 그 목과 팔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쥐들이 옮기는 패스트 같은 병 같아요. 이와 관련된 단어가 6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의 열재앙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급하게 되돌려 보내는 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암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기랏 여아림에 언약궤가 도착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 잘 간수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드리지 말라. 신명기적 역사, 역사서의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를 들어가 봅니다. 사무엘의 이름과 사울의 이름이 수상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등장시키는 사무엘서의 목적과 의도를 한나의 노래, 기도 속에 담았다고 봅니다. 사무엘의 출생, 이삭의 출생만큼 기적이죠. 세례요한 예수님 출생도 기적같은 출생입니다. 뭡니까? 글을 쓴 사람이 글 읽을 사람들에게 이 인물의 활약 혹은 사역으로 큰 일이 생긴다는 암시가 아니겠어요? 그 큰 일이 뭘까요? 사무엘서의 경우 군왕제의 도래를 독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아니,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서서 군왕제 도래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군왕제로의 변화,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순간이죠. 여기 나이 많아 임신이 불가능했던 한 여인이 이때 등장합니다. 사무엘을 잉태하죠. 전에 자식이 없어 비웃음을 받는 신세를 한탄하며 기도했었더랬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나 개인의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구원해 달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민족적 기도라는 것이죠. 당시 돌아가는 사회를 바꾸어 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낮은 한나가 아들을 얻어서 높임을 받게 된 것처럼 낮은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 누구라고 했죠? 블레셋. 블레셋을 넘어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2장 10절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왕과 기름부음 받은 자 같은 말입니다. 여지없이 이 사람은 다윗임을 예고하는 거예요. 부패로 기울어지는 이스라엘 운명을 다윗의 통치가 바꿀 것입니다. 쇠퇴한 이스라엘의 기운을 사사기에서 이미 보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마지막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1장 25절 사사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어 표현이 와 닿습니다. Everyone was doing what is best in their own eyes. 왕이 필요하더라는 말을 앞에 달았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네, 왕이 필요하더라는 세팅이 끝난 거죠. 신약의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한나의 기도를 가져다 마리아의 기도가 되게 합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 후 내 영혼이 주를 magnify 찬양하오니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 때문에 Magnificat라고 라틴어 제목이 붙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상식적으로 아는 제목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기도의 원전이 한나의 찬양 기도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와 한나의 기도 둘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자신도 구원받지만 크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아기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데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심장하다고 했죠. 히브리 말을 좀 안다고 약간 자랑질하는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름 지으며 사무엘이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즉 한나가 여호와로부터 그를, 즉 그 아들 사무엘을 요구하였더라 합니다. 한나의 아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얻은 선물입니다. 히브리 말 샤알은 구하다입니다. 사울왕의 샤울과 소리가 아주 비슷해요. 히브리 말은 모음 소리는 내지만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은 아예 똑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워드 플레이, 말장난이라는 것이죠. 예, 말장난이 아니고 말의 이중 플레이입니다. 단어 하나로 의미 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라고 하지만 샤알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샤알 하고 외치니까 샤무엘이라고 메아리 치는 거예요. 구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이 샤알이고 혹은 샤울이고 오냐 들어주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을 떼어버린 샤무엘입니다. 쉐마도 아시죠? 들어라 이스라엘 할 때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샤마라는 동사의 의미 변화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을 그래 내가 들었다. 들었다 이 말이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한다가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샤울의 수동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1장 27절 28절에서 나왔는데요. 구하오니 드리나이다. 샤울 구하오니 샤울 드립니다. To be dedicated. 같은 단어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구하여서 사무엘을 아들로 얻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샤알 하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무엘로 대답 안 하시고 샤울로 대답하십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하여간 하나님은 샤울, 사울을 준비시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신명기적 역사서 전체 문맥상 백성들의 샤울 구함은 실패입니다. 지난주 설교 8장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얽히고 설킨 스토리죠. 정교합니다. 때문에 이런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말풀이를 현학적이라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 만화책도 아이들 방에 던져주면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심정이 어때요? 엄마 아빠 심정은 그냥 재미로 읽으라는 목적이 대부분이겠지만 만화 스토리 속에서도 심지어 숨어있는 문학적 장치를 캐내면 더물어 큰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씹고 또 씹어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상상하면 됩니다. 책, 특히 성경책은 급하게 읽고 넘어갈 대목이 아닙니다. 숨은 보석 같은 내용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캐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구약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어서 신약적인 관점과 문학적 장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를 신약의 조명을 받아서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죠. 사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이덴티티의 변화는 대부분 새로움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사울이 있습니다.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것도 사울왕과 같은 이름 아닙니까? 두 인물의 시대적 거리는 1000년이나 돼요. 그러나 어느 문화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둘 다 성경의 중요한 테마를 제공하는 등장인물이 아닙니까? 사울의 발음은 아까 제가 샤울이라고 했죠. 요구한다, 강구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흔한 유대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바울의 발음은 원래 파울루스입니다. 헬라어가 아닌 라틴어 이름입니다. 라틴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로마 시민 사이 역시 흔한 이름이에요. 작다, 겸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즉 크리스찬이 된 이후 자신의 자금, 나점을 아이덴티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의 이름으로 기독교 박해한 사람 아닙니까? 지난주일 설교에 사울왕의 열정과 연관 지으면 고개가 끄떡여지죠? 이름을 바꾼 그 상징성이 그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높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이게 변한 바울이 아닙니까? 과거 열정적 박해자에서 겸손한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왕을 구하는 악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죄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했죠. 불행히도 그가 그 영을 남용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릅니다.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왕위는 다윗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다소성의 사울은 다메섹,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 변화를 체험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소성의 사울이 사람 죽이는 불같은 열정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바뀌었죠? 성령을 받게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성령 체험이 눈에 확 들어오는 대목이 아니겠어요? 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파워, 심령의 변화 사례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사울왕은 키가 장대했습니다. 반면에 다소성의 사울은 크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울로 이름을 갈아치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문학적 장치 혹은 글 쓰는 사람의 탁월한 설정에 감복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배역 이름들이 언제나 당대의 현안과 맞물려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용팔이 하면 깡패지요. 이스라엘의 운명 바뀌어야죠. 불행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샤울하기 위해서 이름이라도 갈아치운 바울일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신명기 역사를 집필한 편집진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 사울 동시에 등장시키면서 그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졌지만 회복되리라 염원하는 책을 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길 바라는 것입니다. 샤울을 구해서 샤무엘을 얻었던 한나의 기도와 왕을 샤울 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는 기막힌 대조를 오늘 우리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객관적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주 잘 다듬어진 스토리를 읽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찌하여 우리 왕은 폐위가 되고 총독이 전권을 행사하고 지식층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는가 질문입니다. 그래야 다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던 대목이죠. 그러나 또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명기적 역사, 여호수아서, 사사기, 오늘의 사무엘서, 다음에 열왕기서, 일종의 변정이요, 다윗 왕조 옹호요, 용비어 천가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 왕조의 정당성, 정통성은 죽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오리라. 이런 겁니다. 다윗 왕조를 선전하는 문서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레거시, 다윗의 유산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간단하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당대에 살았다면 더욱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적 역사서 사무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감추인 작가의 의도, 즉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은 분명히 짚어가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샤울 외치면서 우리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들어주십사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샤무엘로 답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와 애통과 부르짖음에 샤무엘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샤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